예, 사도행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뭐 가장 큰 주제는 그 보편주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다교에서 시작한 그리스도교가 그 유다교의 그 울타리, 그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 이분법적인 울타리를 어떤 식으로 걷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주의, 또 지난 시간에 그걸 토착화라고도 했는데, 이 토착화의 기본 원칙은 그 양보할 수 없는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의 가변적 표현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안식일의 규정, 뭐 7일째에 쉰다 라는 말은 충분히 좋은 말이긴 한데, 이제 그것까지는 뭐 쉼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그 일곱 번째 날을 꼭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라기보단 일도 중요하지만 인간에게는 쉼이라는 것도 거의 근본적인 것이다. 하느님이 그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쉼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뭐 가장 하층민이 됐든 아니면 가장 높은 자리의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일주일, 7일에 적어도 하루는 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떤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그래서 그 가치는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건데,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단지 안식일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 자체의 중요함을 어떤 하느님에게 찾는 것은 충분히 기본 원칙,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들, 뭐 안식일에는 뭐 소한테 뭐 염물을 줘도 안 되고, 물을 먹여도 안 되고, 뭐 무슨 500m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이런 것들조차 진리인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변적인 표현들을 구별하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될지, 또 예를 들면 할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세례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만드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고민들. 그래서 기본 원칙이라는 것과 그 가변적인 것들에 대한 구분, 어느 사이든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토양은 유다교였기 때문에 유다이즘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리스도교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문화와 문화가 이제 만나고 충돌하는 겁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15장에서 열렸다라고 합니다. 열두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교의 굴레 없이 그 이방인들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원칙을 재확인을 한 다음에 원로단을 대표해서 야고보가 나서서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평화롭게 주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지침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는 대신에 이방인들은 유다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몇 가지 행동을 삼가해 달라. 우리도 너희들을 존중할 테니까는 당신들도 우리들을 이 정도 선에서는 존중해 달라라고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 몇 가지 행동이라는 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그리고 피를 먹는 것과 또 근친상간이나 짐승과의 교적 같은 역겨운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 등이 이제는 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해결책은 유다인들과 이방인들 양쪽의 양해를 모두 구하는 현명한 절충안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바울사도가 예루살렘 회의 때는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나중에 서간을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 바울사도는 이것마저 크게 지키지 않습니다. 뭘 안 지켰냐면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이 역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는 조금 더 스스로는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먹는 것, 모르고 먹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보다 더 큰 그 외연을 제시를 하죠. 바울이 나름 다시금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유연한 바울사도, 그런 의미에서 바울사도는 그 선교함에 있어서 엄청난 유연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어떤 원칙이 그냥 막 그 법같이 무슨 형법같이 그렇게 막 지켜진 건 아니고 또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생각으로 이걸 갖다가 로마서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의 유연함은 또 서간에서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 야고보의 해결책은 유다인들과 이방인들 양쪽에 양해를 모두 구하는 뭐 현명한 절충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 신도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유다교의 굴레를 쓰지 않고 곧바로 그리스도교에 영입되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의지에 따른 것임을 주지를 시켜주죠. 다른 한편 이방인 신도들에게는 그들이 비록 유다교의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유다교의 오랜 전통적 종교관습에 충실했던 유다인들에게 혐오감을 줄 만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는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평화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은 형제를 발휘해 줄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화로운과 절충안은 단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인간 사회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부분이죠. 서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넷째로 또 모범적인 선교사상과 참목자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루카 사도행전 저자에게는 바오로가 후대의 길이 빛날 이상적인 선교사여 참목자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선교여행을 길게 언급을 하면서 그것 자체가 또 모범적인 선교와 참목자상을 제시하는 일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선교여행 동안에 바오로 모습에서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원칙은 지켜나가되 또 어떤 변화시켜야 될 것들에서는 과감하게 변화시키는 바울의 사도의 어떤 지혜로운 모습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사도행전에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로지 바울의 모습인가 또 그건 또 아닌데요. 다섯 번째 특징이 사도행전 루카는 바울을 내세워서 이 적대적인 유다인들과 로마 유력한 정치인들 앞에서 그리스도교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이 호교론을 이렇게 전개합니다. 그 교회를 보호하는 이 호교론, 뭐 신학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교론을 전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종과 문화와 지역의 장벽을 넘어서 하느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다는 이 구원의 보편주의야말로 사도행전의 일관적인 주제인데 그러면서도 사도행전에서 이 대주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교회의 호교론, 그리스도교의 호교론입니다. 그 호교론은 격변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신생 그리스도교의 생존 전략인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다가 교회를 어느 정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호교론의 모습은 바오로 서간에서의 바오로의 교회상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루카가 자기 시대 그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자기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바오로의 모습을 빌려서 이제 색깔을 입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서간에서의 바오로는 호교론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의 선교 당시에는 이 호교론을 펼쳐야 될 만큼 교회가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기껏 해봤자 뭐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를 가지고 지중해 선교를 다니면서 신생교회를 만들고 있는데 뭐 지킬 게 어디 있습니까? 잃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호교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떤 변호라는 게 사실은 전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히려 모든 것에 있어서 용기 있게 과감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는 게 바울이죠. 뭐든지 다 때려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승천할 준비를 하자가 오히려 바오로 사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킨다라기보다는 재림을 위해서 교회는 잠시 세상에 함께 하는 임시적인 공동체라는 개념이 서간에는 더 강하게 풍기죠. 그래서 지킬 게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뭔가 어떤 유다교와의 연결점이라든지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의 위치를, 교회의 자리를 자리매김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바오로의 이러한 모습은 서간보다 후대에 형성된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유다인들 앞에서 바오로는 그 유다교의 사도행전에서 유다교의 모든 율법 규정과 종교 관습을 철저히 존중하고 지켜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유다교의 배척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사도행전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새로운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언제나 유다교 회당에 들러가지고 먼저 안식일 예배를 보고 유다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안통하면 이방인들에게 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오로가 나중에는 이방인 선교에 전적으로 나선 것은 바오로의 책임이 아니라 그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인들의 책임이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임을 저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일종의 호교론이죠. 왜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가 이런 점진적으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너희를 유다인을 배척한 게 아니라 유다인 너희들이 교회를 배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유다인들을 이제는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 사도가 잡힌 다음에 로마인들 앞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종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의 그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에 닥친 박해 앞에서 사도행전 저자는 순교를 강조하는 묵시록의 저자와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뭐 같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순교하고 뭐 하늘나라를 따릅시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는 타협합시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달리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바오로 사도라면 서간의 분위기를 볼 때 재림을 앞두고 오히려 바오로는 그 열정적인 바오로라면 교우들에게 순교를 권장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스테판의 순교를 비롯해서 몇몇 순교의 예가 언급되긴 합니다만 사도행전에서는 그 순교 자체를 영웅적 행위로 부각시킨 대목이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기는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기존의 교회,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로마 제국 안에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면모를 좀 보여준다고 해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바오로상, 그 교회를 지키려는 호교론을 강조하는 모습은 후대 바오로의 모습에 이제 덧붙여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카는 로마 제국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로마 제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느님의 징벌로 곧 망해버릴 나라가 아님을 간파를 하고 요한 묵시록은 로마 제국은 곧장 망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와 대립의 각을 세우기보다 어느 정도 공존의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판단을 한 것이죠. 대의를 갖다가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의 한 분파임을 애써 강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왜냐하면 기존의 유다교가 누리고 있는 로마 제국 안에서의 합법적으로 허락된 종교의 지위와 권리를 확보를 하려고 한 겁니다. 유다교는 이미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의 합법적인 종교로서 그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종교로서 로마 제국 안에서 지위를 얻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유다교의 한 종파라고 하면 유다교가 이미 누리고 있던 로마 제국 안에서의 종교적인 지위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맞나요라고 누가 사도행전 어떤 뭐 열심히 읽으시면 이런 분위기들을 이제 잡아낼 수가 있죠. 아니 왜 유다교의 한 종파처럼 후반부에서는 바오로 사도 얘기를 합니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유다교로 들어가서 있는 게 로마 제국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런 길을 택하고 있다. 뭐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상의 다섯 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이제 구원의 보편주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또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